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형통의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또 여건,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이가 간절히 살고 싶어하는 이 소중한 하루를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급변하는 세상인지라 불안과 또 불확신 속에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걱정과 염려를 하게도 되지만 어제나 오늘 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과 같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가정과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늘 주님만 바라보며 견디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나라의 그 부요함을 경험했던 왕이었죠.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또 지혜롭지 못한 자의 그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대조를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달 2월 초부터 계속 잠언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식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잘 살고 또 필요한 수많은 기본적인 상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혜는 그 습득한 정보와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조합하게 되면서 상황에 따라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명한 판단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라고 해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간절히 구한 왕이었죠. 그는 그 어떤 왕보다도 현명한 왕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재판 가운데 현명한 판단을 잘 내린 왕으로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잠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족, 어떤 구성원을 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가족은 대가족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은 소규모의 그 소가족을 이루기도 하죠. 가족의 구성원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명절 때 가족이 모여서 윷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집은 여러 가지 게임들을 잘 만들어서 가족이 모이면 그 게임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내죠. 그 윷놀이를 할 때 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지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이 말을 놓지 않습니까? 윷놀이를 할 때 이게 말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녀 중에서 특별히 지혜로운 자녀, 그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딸이십니까? 부모로 볼 때에 자녀에게 뭔가를 시켰을 때 이게 똑부러지게 해내는 자녀가 있죠. 또 어떤 자녀는 시키기도 전에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일을 미리 잘 계획하고 해내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자녀가 있죠? 네, 미련한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또 어떤 자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합니까? 물론 우리는 참 부족한 자녀를 보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죠. 보통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동물에 비유해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때는 호랑이 같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호랑이 선생님 또는 어떤 호랑이 할머니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표현을 합니까? 우직하게 소처럼 일한다라는 말을 하죠. 또 매우 교활한 사람이라든지 또 너무 영악한 여자아이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여우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련하거나 행동이 느린 사람을 놀림조로 우리는 흔히 곰 같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이 미련할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곰은요 커다란 덩치와는 다르게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사물을 잘 기억하고 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서커스에서 곰이 자전거 타는 거. 또 문을 잘 열어요. 장기적인 기억력도 이 곰이 아주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 곰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죠. 미련 곰탱이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곰탱이라는 말의 뜻은요. 곰이 만든 그 잠자리를 곰탱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탱이가 주는 어감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누군가 아무리 행동이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요. 그래서 우리는 곰탱이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뭔가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참 차분하고 행동이 신중해 보입니다. 또 신중해 보인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더불어 오늘 본문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지혜로운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충분히 들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요.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이야기 또 그 아이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아, 2절을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의는요, 이 불의의 재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 당연히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 또는 심지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얻게 되는 그런 재물이 바로 불의의 재물이겠죠. 세상에는 선량한 사람을 속여서 한평생 모아온 재산을 불의하게 취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 아니 전 세계를 보면 잘 모르는 노인들이나 선한 사람들에게 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한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흉내내는 그런 꽁투도 있습니다. 아, 미국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요.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또 EDD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기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사기를 당하게 되고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악인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모은 불의한 재물들은 결국 심판날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구분을 하셨어요. 어떻게 구분하셨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고요. 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성경을 통해서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고 있고요. 또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대조합니다. 심지어는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지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잠언 이 10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결코 많이 배우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땀 흘려 일하면서 보람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라고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한순간도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화려한 삶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줄이지 않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대일 양육 2기가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이 되었어요. 줌으로 1기에 이어서 2기도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하게 되죠. 이 일대일 양육 훈련은요.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에게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3절 후반에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은 누구냐? 인생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죠. 선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또 이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가 바로 모두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악한 자의 소욕은요,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만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처하게 되면서 멀리 보이는 천국에 그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화롭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가 돈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대로 또 선하게 돈도 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의 악한 소행을 통해서 그는 부자였지만 결국 음부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선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았던 그였다면 그는 분명 거짓과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신앙과 자세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그가 바로 의로운 자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절을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가르쳐주신 인간의 사명이요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성실한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성실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하다 또는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예배와 관련이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해 나가는 삶은 다시 말해 부지런한 자세요 또 예배하는 그리고 섬기는 신자의 삶이며 그 삶은 결코 게으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은 일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상징을 하는 것이죠. 손하면 뭐예요? 일하는 손. 손하면 일하는 거예요. 그 손은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사용할 뿐 아니라 부지런히 일할 때 너무나도 요긴하게 쓰이는 소중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당연히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은요, 결코 악하고 게으른 자의 표징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부지런히 경작하는 그런 부지런한 손으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땀 흘려 부지런하게 일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부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근심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근심이 많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물질은 많은데 늘 다툼이 있는 가정, 다툼이 있는 그런 관계, 공동체, 정말 화평이 없다면 그 삶은 당연히 불행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근심이 없고 평강이 넘치길, 하나님 주시는 그 피스, 그런 평강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늘 부지런한 삶을 살며 굽은 길이 아닌 바른 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믿음이 아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통해 근심이 아닌 화평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삶입니까?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근심하며 소망이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교훈으로 받으시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 살아가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과 가정,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또 오픈도 잘 준비하고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처럼 소중한 지혜는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이 땅을 지혜로운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악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행동하게 하시며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사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날마다 지혜로운 의인의 입술로 주변의 사람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